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친정으로 와서 1, 2, 3부 오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머리도 감고 세수도 다시 하고 스킨도 다시 바르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다만 지금 3일께 카메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입술이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깨끗한 얼굴 왔으면 좋았을 텐데 3일교회는 늘 저에게는 고마운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3일교회를 떠난 지가 이제 4년 6개월, 만 4년 6개월이 됐는데 3일교회와의 인연이 굉장히 길고 질깁니다. 얼마나 교육자로서 카톡방이 많았던지 한 2년이 지났는데도 카톡이 오더라고요. 단체 카톡방에 남아있는 카톡방에 일본 선교 가셔야죠.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 가셔야죠. 하는 카톡방에 남아있기도 하고 게다가 작년에는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제주 선교 담당하시죠? 제가 테이블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했더니 제가 제주 선교 담당하지 않는데요. 했더니 제주 선교 담당하시는 목사님 성함이 저랑 굉장히 비슷하셔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이름이 우성현 씨, 제가 우상현 씨 해서 아주 인연이 질기구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오후 예배에는 특별히 이제 아마 21살부터 28살의 우리 청년들이 주를 이루신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내야만 되는 굉장히 독특한 세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섬기시는 제 교회 앞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관한 특징을 몇 가지를 세 가지의 꼭지를 집으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 간단한 한마디가 왜 그렇게 크게 울림으로 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멋진 교회 세우겠다. 괜찮은 교회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가 아무리 신약 성경을 털어서 살펴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렇게나 밝힌 곳이 있었던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밝히신 거의 유일한 장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동훈이가 내 꿈은 박연진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꿈을 교회라고 밝히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두 번째 꼭지로 말씀하시되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예요. 이 교회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참 제가 우리 삼일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가 2012년도 12월 첫 번째 주였는데 그때가 이제 11년 전이잖아요.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구성원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분위기도 참 너무나도 많이 바뀐 것에 너무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그때도 물론 굉장히 좋은 교회였고 열정이 많은 교회였지만 아시는 바대로 아픔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픔의 기간이 그때 많이 아플 때는 이게 지나가겠나 싶더라고요. 지나가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아직 어린 저의 마음속에는 그런 의문부호가 떠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10여 년 지나고 나서 이 코로나의 3년의 기간도 너끈히 견디어내고 지금 많은 우리 청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는 영원할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영원할 겁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주인이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소 계실 텐데,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알아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이 영원하고 그리고 더 발전할 것을 안다면 누구나 거기에 투자하겠죠? 영원성은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두 번째 꼭지로 영원하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게 중대한 책임 한 가지를 주세요. 그 책임이 뭐냐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 천국 열쇠를. 열쇠는 권세를 뜻합니다. 권세.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교회에게 가르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도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냐면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살아낸 대로 세상이 변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바대로 세상을 변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이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의 삼일교회를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여기에 추호도 의심을 갖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도 멀리서나마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에 해당됩니다. 모세 마지막 유언이에요. 자, 이제 신명기 33장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모세의 말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유언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유언은 특별하죠. 바울도 그의 마지막 유언을 여러 교회 편지들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보냈던 그의 마지막 편지를 흔히 이제 옥중서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자신의 40년의 광야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었던 모세 개인에게는 굉장히 회고가 깊었을 만한 일상의 현장인 거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현장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발을 딛게 되는 그의 인생,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뭔가 이제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고 큰 뭔가 결정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매우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난 40년 광야에서의 사역, 아마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이었을 겁니다.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을 테고요.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아마 모세의 그 인간적인 마음은 너무나도 서운했을 겁니다. 그런 회고의 마음을 가졌을 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그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직전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한 산 위로 콜링하세요. 아주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산 위로 모세를 콜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도해 나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 위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케 하세요. 기도케 하세요. 흔히 이제 산 위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좀 특별한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콜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한 산으로 부릅니다. 그 산이 느보산이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풀, 열두 지파에게 베풀 축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주시고는 오늘 하나님께서 40년을 총합하고 종합하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해당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를 그 인생으로 우리 인생 중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 중에 우리를 산 위로 콜링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기도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 젊은 부부가 목양신문을 두드렸어요. 형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자매가 왔습니다. 이야기를 쭉 두 형제자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듣고 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위기예요. 큰 위기가 찾아왔더라고요. 부부에게. 자매의 멘탈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형제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목사가 그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상담이 뭐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의 진장님들께서 내가 자매 위해서 형제 위해서 기도해 줄게 밖에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목사들이. 진실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어떤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뭘 하라고요? 뭘 하랍니까 여러분?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도 성도가 고난을 당해도 잘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인 거예요? 너 이제 기도로 나와라. 너 이제 기도의 무릎을 좀 꿇어야 될 때이다. 제가 그래서 그 젊은 부부를 보고는 딱 한 가지밖에 해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고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들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려면 우리의 삶의 패턴을 이제 여러분들 곧 6월 5일부터 또 이 자리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반문화 정리해야 됩니다. 그죠? 만나는 사람들도 다 정리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3주를 다 완주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기도할 때야. 기도하러 나와야 되겠어. 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기도에 콜링을 주고 있다는 이 현장 앞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회로 부르실 때 그 자리를 거절치 마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자리에 부르셔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볼까요? 자 26절을 보시면 자 우리 한번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3장 26절 한 소리로 시작. 요스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러분 눈을 26절에 그대로 더 보시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여수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아마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거의 신명기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수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오른자, 고든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애칭, 뭐 별칭 혹은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뱃속에 들어서면 아이들에게 이제 그 태명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뭐 사랑이, 건강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런 태명 정도로 부르는 이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수룬이라고 부른 것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잠시 33장 3절로 좀 가보실까요? 자 이것은 스크린에 제가 부탁을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앞서서 한 장만 넘겨져 보시면 33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33장 3절부터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스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예, 눈을 여러분 5절에 두시면 여기에 여스룬이 등장하죠. 여수룬을 어떤 백성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왕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5절 보시면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라고 하면서 여수른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시냐면 3절로 올라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주로 왕과 백성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보면 옳습니까? 왕은 명령하고 백성은 순종하고 왕은 칙령을 선포하고 백성은 그것을 그저 따르는 모습이 좀 더 올바른 구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수룬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시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시래요. 굉장히 중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사랑받는 자들이야, 사랑받는 자들이야. 너희들에게 사랑이 필요해, 사랑이 필요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뭔가 왕과 백성의 관계는 명령과 순종의 관계가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우리를 사랑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지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좋아했던 가수였던 여러분 잘 모르시죠? 유재하 요즘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노래를 로제가 불렀다는 것에 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제의 노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로제 누군지 아시죠? 스파게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제가 기가 막히게 노래를 저는 로제 노래를 처음 들었습니다. 솔직히 블랙핑크의 멤버인 줄 알았는데 근데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둘째 딸이 로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 날은 저희가 어디를 가는데 아빠 차에서 로제 노래 좀 틀어줘. 사랑하기 때문에를 불렀어. 이거 얘가 부른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랑하기 때문에는 얘가 부른 게 아니라 1987년도에 유재하가 불렀었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야 먼저 유재하 노래를 좀 들어봐 했더니 그 옛날 녹음이기 때문에 소리가 좀 붕붕 뜹니다.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노래를 못 부른대요. 또 제 과거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어서 제가 막 걔하고 싸웠습니다. 유재하가 낫냐 로제가 낫냐. 로제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난 로제의 노래에 감동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억지를 부렸던 이게 웃을 일이신가요 제가? 저도 로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오기 전에 그래서 로제의 노래를 다시 들어봤어요. 나름의 좀 감성이 있더라고요. 가사가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제가 섬기고 있는 지금 섬기고 있는 종암제일교회라면 제가 한 가락 뽑아드릴 텐데 남의 교회이기 때문에 참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은요 사실 하나님 소유입니다. 사람이 노래하지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네, 4장 8절 올려져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형용사로 묘사될 때는요 그 어떤 것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내라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온유하시다라고는 하지만 온유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신가 동시에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 자체가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신명기 7장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셔서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지금 요단강 앞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광야 40년을 헤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과 꼬라지가 어떻겠어요? 40년이었고요. 그들은 무려 광야 2세대였기 때문에 길에서 탄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들은 길에서 태어난 자들이었었어요. 얼마나 그 얼굴이 꼬질꼬질했겠고요. 우리가 그들을 그림 속에 그려지듯이 환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현실로는 어땠을까요? 너무도 끔찍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 누가 저들을 바라보고 사랑받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문명도 뒤처졌죠. 전쟁을 치러낼 준비도 되지 않았죠.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 앞에, 광야의 끝자락과 요단강 앞에 와 있지만 그들에게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밀려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아니고요. 여러분 못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아니고요. 반대로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콜링하여 주셨고, 그리고 아주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온통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사인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 센터 처치에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오늘 주제와 딱 들어맞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은,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다시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무엇을 확증했다고요?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진실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못나서 오신 거 아니고요, 밀려서 오신 거 아니고요, 잘나서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인정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 인간을 그리는 모습이 굉장히 일관됩니다. 어떤 식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로 그려, 철저히 하나님께 기대해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그려내고 있어요. 늘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점을 늘 그려내고 있습니다. 늘 그려내요.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잘 느껴지십니까? 근데 느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아요. 실존적으로 내가 관념으로는 알겠는데 실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와지지가 않아요. 다가와지지가 않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 강북구 번동에 있는 한 교회 그 청년부를 섬길 때 일입니다. 그 청년부가 한, 청년 일부가 한 50명 되는 청년부였는데요.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청년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늘 앞자리에서 이렇게 자매님들처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귀한 자매가 있었더랬습니다. 늘 이게 교육자의 눈에는 늘 이렇게 부임하자마자 늘 눈에 띄는 분이 계세요. 열심히고 그 자매도 전형적인 교회 자매고 찬양 좋아하고 뭐 율동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이런 자매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년부가 어떻습니까? 청년부 늘 이렇게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부탁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자 입장에서. 근데 그 자매 하나가 아까운 거예요. 근데 50명 정도 되는 크지 않은 청년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보내고 나서는 늘 그 자매가 이제 예배하고 셀 모임하고는 집에 가고 집에 가고 집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인재 하나가 아까운데. 그래서 집에 가려는 한 날은 걔가 앉혀두고, 야, 너 잠깐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좀 앉아봐. 이렇게 한 거예요. 진장님들이 그러잖아요. 잠깐 저 자매님 저 좀 볼까요? 그러면서 간사 좀 해보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저도 이제 하려고. 교육자가 악독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앉혀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그냥 안 섬기는 건 좀 너무 너의 재능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이렇게 달콤한 말을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그 친구가 한 22살, 23살 됐나요? 이 정도밖에 안 됐던 친구인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집에 일찍 가야 되는지. 부모님 두 분이 현직의 교사이신데 남동생이 하나 있었더랬습니다. 남동생을 보러 일찍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남동생인가를 봤더니 그게 아니라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은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 남동생이 1급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한 텀을 있으면서 그 아이로부터 그 자폐아의 특징, 특별히 이제 자폐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심정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은 들을 수 있었어요. 혹시 여기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고 제가 들은 내용이 그러니까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폐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어려움이 뭐냐면 눈을 마주치질 않잖아요. 부모는 늘 아이들을 웃기고 싶거든요. 사람도 해주고 웃겨주고 싶고 눈도 마주치고 싶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 친구가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고 하는데 이 자폐아의 특징이 눈이 허공에 떠 있는 게 주로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신기합니다. 부모가 이 아이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부어주고 또 부어줘요. 어제도 부어주고 오늘도 부어주고 내일도 부어줄 거예요. 막 계속 부어줍니다. 그러면 수년이 지나면 이 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에 아주 조금씩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는요, 뛸 듯이 기쁩니다. 뛸 듯이 기뻐요. 아, 조금씩 조금씩 반응을 하더래요, 아이가. 근데 조금씩 조금씩 반응을 하기까지 부모의 사랑은 부어지고, 부어지고, 또 부어졌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 왜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조금밖에 안 느껴지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고 부어졌고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조그만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수른이라고 하는 한 애칭 속에 담겨져 있었던 굉장히 중대한 점인데요. 자, 한번 계속 가보실까요? 자, 26절 보시면 자, 그 여수른이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번 26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예, 여수른에게 유언의 끝부분에서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비교할 것 아무것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여수른에게 하나님 같은 이 없도다라고 묘사했을까요? 왜요? 그들이 들어가게 돼,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실체가 여러분 어떻죠? 어떻습니까? 그 실체에 대하여서,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올려져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가나안 땅의 실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음녀가 어떤 존재예요? 음녀는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너무나도 대단해 보여요. 누구나 한번 가서 말을 붙여보고 싶어요. 음녀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들이 행사가 많잖아요. 한번은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새벽녘에 우리 청년들을 집에 데려다 준다고 봉고차로 이 명동 거리하고 종로 거리를 쭉 지나서 집을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날 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서 한 새벽 그때 한 3, 4시 정도 됐나? 근데 이 정도의 시간에 제가 차를 타고 종로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종로거리를 지나서 되돌아오고 있던 중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때 새벽이니까 그냥 차를 그 곁길에 세우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때 이제 시간이 한 6시, 7시 넘어가면서 해가 밝아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두울 때 볼 때는 그 종로거리가 그때 당시에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대단해 보였습니다. 휘황찬란했고요. 그런데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떠오자 그 실체가 드러나더라고요. 막 모르시죠? 안 가보셔가지고 막 온갖 토를 다 해놓고요. 막 그 화장실에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찌린 내가 막 온갖 아무 화장실에 제가 아무 건물이나 찾아 들어갔거든요. 소변에 급해가지고 막 온갖 냄새에 온갖 구토에 해가 밝아오니 멋있어 보이는 음녀의 정체가 보여오는 거예요. 오늘 왜 이스라엘 앞에 여수룬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선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말할까요? 왜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너무 화려할 거예요. 괜찮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분 없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자, 그 하나님을 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하시면서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2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고세로다. 예, 하나님 같은 분 없는데 그가 어떤 하나님으로 27절에 묘사가 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겠대요. 처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이에요. 아마 21세기 지금 서울 한복판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위로가 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종암동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종암동 혹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종암동 잘 모르실 거예요. 솔직히 이 종암동이 성북구에 있는데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잘난 동네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4년, 5년 동안에 부동산 값이 얼마나 뛰었던지 우리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해서 오늘 또 아침에 저를 찾아오신 권사님 한 분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 사기범 되겠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이 되어주시겠대요. 집이. 집이 되어주시겠대요. 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이 되어주신다는 이 현장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현장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을 지옥 그리고 무려 이사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셀 수도 없을 거예요. 불기둥이 일어날 때마다 이사를 했어야 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3.1교회 올 때 제가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000년에 결혼해서 2023년, 23년 됐는데 제가 무려 이사를 14번을 했더라고요. 정말 이사는요,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 죄송합니다. 뭐 지긋지긋해요. 이사는 해도 해도 적응이 안 되고요. 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무려 40년을 계속 이사하면서 옮겨 다녔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너의 집이 되어줄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7절 다시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어디에 있대요? 우리 아래에 있대요. 여러분 이 그림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이렇게 떠받들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그림입니까? 27절에 하나님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면서 우리의 집을 떠받들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떠받들어주고 계세요. 안전히 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구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면서 28절에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구하는데 야곱의 샘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는 것은 그들이 자존하여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 되냐면 여기서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독점하는 자들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28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독점하여 사랑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처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독점하여 사랑하세요. 굉장히 우리를 주목하여 보세요. 주목하여. 제가 이야기만 해드리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후배 교육자님들 며칠 아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목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교회 이야기하고 사역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우리들도 가족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세 명 후배들이었는데 저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딸, 아들 200점이라고 하는 무턱대고 셋을 나눴어요. 막내 아들 이야기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요, 지금 이제 15살인데요. 저보다 이제 키도 크고요, 중2인데. 그리고 저도 그렇지 않고 제 아내도 그렇지 않은데, 이 친구가 외향형이에요. MBTI를 같이 한번 해봤는데, 하도 이 친구를 내가 알고 싶어서, ESTP예요. ESTP, 저는 ESTP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ESTP인데, 어렸을 적에 이 친구가 에너지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주일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막 에너지가 지가 높으니까 저랑 레슬링을 하자고 하고 뭐 국놀이를 하자고 하고 뭐 저는 파김치가 되어서 막 이랬던 친구인데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아무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기독교 공동체에서 줄넘기 대회가 있었어요. 줄넘기 대회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줄넘기 대회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형이 200개를, 줄넘기 200개를 연속으로 하는 그런 대회였거든요. 연속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그때쯤이었습니다. 줄넘기를 하는 거였어요. 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대회 당일날 제 아들이 400개를 해가지고 그게 놀랄 일이죠. 그죠? 놀라 ESTP들은 그래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안 힘들었어? 그랬더니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지기 싫었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후배들에게 제 이제 아들이 이제 유아세를 제가 노량진에서 받을 때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이 유아세를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애들이 유아세를 받으러 본당으로 나오면 이제 애들도 이제 어리지만 알아서 긴장한단 말이에요. 대체로 웁니다. 물이 머리 위에 떨어지면 긴장한단 말이에요. 송태근 목사님께서 컵을 드시고 주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물을 적셔서 성부와 하는데 얘가 눈을 떠서 송 목사님을 그대로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위에 계신. 성자와 할 때 얘가 손을 들어서 송 목사님의 이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잡아서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성령 할 때 송 목사님이 손을 내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려서 머리에 닿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송 목사님 끙 하고 내리려는데 얘가 힘을 줘서 이게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공중에 붕 뜬 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세례를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과 똑같아요. 후배들 세 목사님들이 제가 한 10분을 이야기하니까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저만 좋은 거예요. 아빠는 아들을 독점해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보실 때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독점하여서 주목하여서 바라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같지만 29절을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33장 29절을 보시면 자 한번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 소리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초두해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얼쑤 지화자 너무 좋구나.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좋구나. 그리고는 이스라엘이여 얼마나 복된 자인가, 너 같은 자 없도다, 이렇게 지금 노래한 거란 말이죠. 왜 이스라엘 같은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고요. 이 자리에, 서울 용산구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좀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자리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청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한 소리로 기도하시고 예배 마쳤으면 합니다. 우리 밀려서 온 거 아니고요. 잘났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우리는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다, 깊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같은 분 없으니 아버지 나 같은 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대 고백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이 내게 부치오는 대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의 사랑 붙들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복중의 생명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